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뿐 아니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 오데사 등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키예프와 하르키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 지휘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이웃나라인 벨라루스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군으로부터 폭격을 당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방공 역량과 공군기지들을 수시간 안에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연설을 통해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유린과 학살을 당하고 있는 돈바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행동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을 전면 침공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수호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자국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을 정당하지 못한 침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며 파멸적인 인명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직 러시아에 있다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늘 대국민 담화를 낼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작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쟁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러시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감행에도 대화와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된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외교부, 내무부 등 주요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들은 이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공격을 당해 접속이 차단되거나 자료를 올리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AP통신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같은 디도스 공격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들이 파괴적인 멀웨어를 동원해 수백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웃나라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위 사이버 안보 담당 관리인 빅토르 조라 씨는 이날 아침에도 디도스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관리는 지금 이곳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며 전 세계가 즉각 이 같은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어제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이 점거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을 인정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관리와 의원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에는 세르게이 쇼이그 국방장관과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 등 27명의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27명의 고위직 외에 돈바스 지역 독립에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의 하원인 국가두마 의원 351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유럽 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개시되자 유럽연합은 가장 가혹한 수위의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격은 유럽의 안정성과 국제 평화와 질서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제재 패키지를 제시하고 유럽 정상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같은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경제의 전략 산업을 겨냥할 것이라며 기술과 시장에서 배제하는 제재안을 유럽 정상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외교적인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 성명에 주목했다고 밝히고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도와 함경도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1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연초부터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미국과의 긴장을 높여온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비난으로 맞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대미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연대를 강화해왔는데 러시아가 이웃 주권국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면서 외교적인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신중한 양상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22일 미국이 일본과 러시아가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하면서 러시아 압박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고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미러 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격화하고 있다는 한 문장의 논평만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지역인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고 병력을 보내 군사작전에 들어간 데 대해선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행동은 강대국의 약소국 침공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반제국주의가 핵심인 북한의 주체 사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북한으로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반제국주의, 반대국주의거든요. 그 의미는 딱 지금 러시아가 하는 그런 행동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자신들의 무력을 갖고 주권 국가를 침범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이 지금까지도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가장 핵심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북한의 이런 난처한 입장은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내정 불간섭과 영토, 주권 존중이라는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원칙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앞서 지난 2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국가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 고조가 북중러 밀착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을 포함 7차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시사한 북한에겐 우크라이나 사태가 추가 도발의 공간을 넓혀주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과 전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북한에게 그동안 미뤄왔던 정찰위성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호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북한은 이런 상황을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논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상임 이사국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기도 한데 이웃 주권 국가를 침범했다라는 것은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는 공간을 활용해서 북한은 뭐 이렇게 무너지는데 자기네가 사실상 핵보유기 왜 못 되느냐. 그리고 사실상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자발적으로 핵을 내려놓았던 우크라이나의 당면한 안보 위기가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해체와 함께 막대한 핵전력을 물려받았지만 지난 1994년 12월 러시아, 미국, 영국에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와 주권 보존, 정치적 독립을 약속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실제로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을 포기한 뒤 결국 무너지고만 리비아 가다피 정권의 몰락을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핵을 포기하고 나서 당하는 현재 그런 어떤 치욕스러운 꼴들을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역시 핵무기를 보유해서 자립자강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는 천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굳힐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사회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쳐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경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상이 필수적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관심이 한층 북한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특히 하노이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미 지난 1년 동안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놨고 또 우크라이나 문제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좀 더 멀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북한에게 달가운 상황이 아니죠.
한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 대열 합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있어서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러시아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23일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국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지속 주시하고 관련국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에 대한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을 바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 성명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도 어제 우크라이나 지지 성명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에 주목했다며 국제사회 전체도 분명 이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북한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과 관련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문제도 거듭 거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적 대외 정책으로 북한 등 적성국들이 대담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 대표와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 총무 등 6명의 중진 의원들은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유화책을 선택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강력한 행동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이 그들에게 러시아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며 북한 문제를 거듭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적 혹은 나약한 외교 정책이 북한 등 적성국들을 대담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의 켄 칼버트 하원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대응과 리더십 부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과 북한 문제를 꺼냈습니다. 중국은 계속 타이완 영공을 침범하면서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로 통합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적국들은 이미 공격성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칼버트 의원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무대에서 물러나 뒤처져 있을 때 미국은 독재주의 정권들이 그 공백을 채우도록 모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밤 나타 하원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유화책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버게스 하원 의원도 23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과 구소련을 부활시키려는 푸틴의 최종적 열망에 쏠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미국의 대응을 궁금해한다며 중국과 이란, 북한이 지켜보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엉망이라고 비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북한, 이란은 더 대담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전반과 연계하지 않은 채 러시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제재에 나서자 영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도 잇따라 제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병력 진입을 명령하자 이를 침공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미국은 첫 조치로 크렘린궁의 자금줄인 국제은행 VEB와 러시아군에 자금을 공급하는 PSB은행, 또 42개 자회사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영국도 러시아은행 5곳과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올리가르히 3명의 영국 내 자산 동결을 발표했고 독일은 러독 직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 사업 승인 절차 중단을 발표하는 등 유럽 동맹국들이 일제히 보조를 마쳤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의 대러 압박 동참 요구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러시아의 추가 행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만큼 최대의 관심사는 각국의 제재 동참 여부와 수준입니다. 일본은 23일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채 등의 추가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고 러시아가 독립을 선언한 두 개 지역 인사의 비자 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태가 악화하면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제재 동참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분위기입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다만 아직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23일 VOA에 러시아가 이미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가능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정치, 외교적 제재를 부과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경제 무역 제재 조치가 포함돼 제재 조치에 세계 주요 경제 강국인 한국의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와 함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제공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나토와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이 국제적인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는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what role do they want to pla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일본과 타이완이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가운데 한국도 국제적인 체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접근법을 취할지 결단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항상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원하면서도 스스로의 접근법을 모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청와대의 이번 발표를 보면 현재로선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과 충분히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따라 점점 더 강력한 제재를 조율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러 에너지 교육과 투자도 조만간 더욱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한국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대응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다른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대러 제재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제재가 유럽연합 EU와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as you all know, we announced our first tranche of sanctions partners from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Canada, Japan, and Australia.
이런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단계로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경우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줬던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러시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미국 밖에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타이완은 이미 이런 제재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22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진보센터의 토비아스 해리시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도 이 같은 수출 제한 조치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creasing the pressure on South Korea, you know, given the importance of, you know, of Samsung and SK Hynix.
이런 조치가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적 노력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워싱턴은 서울에도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영내 다른 동맹국들의 대열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이런 접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주요 제조국이자 수출국인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한국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를 틈탄 북한의 무력 시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현 상황을 다소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러미 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격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본을 대러시아 압박 공조에 노골적으로 끌어들인다고 비판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북한이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했던 미 공군의 F-35A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이 전투기가 대북 작전을 지원하고 타이완 방어를 돕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군이 본토에 있던 전투기 F-35A 라이트닝 2를 주일 미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23일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주 에일슨 공군기지 제354 전투비행단 소속 F-35A 라이트닝 2가 지난 20일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통합항공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F-35A 전투기 몇 대를 일본에 배치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전투기 배치가 신속 전투 배치를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투 능력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 등이 설계한 F-35 라이트닝2는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로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F-35A 프리덤 나이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F-35A 40대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군이 F-35A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 및 미사일 기지와 주요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는 예비 부품과 폭탄, 탄약 등 F-35의 작전 능력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may well go to Kadena because there's a very well established F-35 operating capability there, including spare parts.
그러면서 일본에 배치된 F-35A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this case, they're going to Kadena, and that could be there to support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작전을 지원할 수도 있고 타이완 방어를 도울 수도 있는 등 카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A가 여러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일 연합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인 리질리언트 실드 2022에 참가하고 있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제5항공모함 타격단 제72 특수임무부대의 조 케일리 대변인은 이 훈련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모든 영역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일리 대변인은 22일 리질리언트 실드 훈련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21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기반의 연례 훈련으로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이 지난달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무력 시위를 감행한 가운데 진행돼 주목됩니다. 케일리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간 연합훈련에서 상호 운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에 대해선 서로 다른 군대나 부대가 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과 지역에 대한 미국 공약의 상징이며 미국이 전진 배치 병력을 제공해 일본과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침략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실현을 위한 핵심 요격 미사일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23일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군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LSM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LS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에서 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자산인 패트리엇과 사드 등과 결합해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SM에 앞서 진행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 발사도 성공리에 진행됐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퀸시 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 USIP는 14일 발표한 억지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 모의실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두 단체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한반도 관계 개선과 안보 강화,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적 협상에 대한 모의 실험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퀸시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외교관들이 북한을 지속적인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보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 접근법이 북한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관계를 개선하고 위협을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 지역 긴장 완화, 군축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접근법은 충분하지 않다며 혁신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모의 실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벌인 정상 외교가 불완전하긴 했지만 진전을 향한 새로운 동력을 가져온 새롭고 비범하게 과감한 접근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지만 최고위급 지도부가 움직일 때는 제한적이지만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 사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상 유지 접근은 북핵 위험이 증가하는 등 교착 상태를 지속시키거나 북한의 중대한 도발을 초래해 국제 안보를 더욱 해칠 뿐 아니라 미국이 대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종전선언 요구나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 요구, 핵미사일 실험과 연합군사훈련 이중 동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일부 완화 등 다른 나라들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아래에 들어가는 하위 집합으로 취급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사고가 시야가 좁고 지나치게 정치화된 공식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뚜렷한 이슈들로부터 대북 협상가들의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대신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최근 한국 국방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최근 열린 한국과 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개발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노르웨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의 희소한 자원의 우선순위를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현재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태는 영내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 같은 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대표단의 이번 방문 목적은 양국 간 현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 평가와 관련된 특별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주력 전차로 사용해온 K2는 현재 노르웨이군의 전차 도입 사업의 경쟁 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두 장관이 이 같은 산업협력 외에 한반도의 평화 노력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대치 상황 등 영내 안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16일 오드 로겔 에녹센 노르웨이 국방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서욱 국방장관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가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에녹센 장관은 노르웨이와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 국가라면서 한국과의 국방, 방산협력 증진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욱 장관은 에녹센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아니켄 비트벨트 노르웨이 외교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BOA에 두 장관이 양국 간 협력과 유럽 내 영내 안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뷔트벨트 장관이 지난 1월 북한의 강도 높은 실험 활동 이후 한반도 현 상황에 대한 서장관의 평가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 모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의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베트남 금융당국이 자국 내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북한의 우호국이었지만 북한 석탄을 압류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선박을 되돌려 보내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2일 공개한 베트남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베트남 당국이 북한인들의 32개 은행 계좌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계좌는 주로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소유인데 이들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 계좌가 불법 활동에 연루돼 폐쇄된 사례도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지난 2017년 3월 28일 32개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상업 활동에 연루된 거래를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거래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관련 자금에 대한 동결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대신 이 거래와 연관된 3개의 계좌를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다는 각국의 보고가 잇따르자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공관과 외교관이 은행 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북한 관련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의 한 은행의 경우 북한과 연관된 고객의 계좌를 확인한 직후 곧바로 계좌를 동결하고 이 내용을 당국에 신고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이후 대북 제재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계좌 동결 조치는 해제됐는데 베트남 당국은 이를 북한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은행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거주 북한인들의 사업이나 북한과의 무역 거래에 여러 조치가 취해진 사실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북한이 소유하고 운영했던 몇몇 사업체를 폐쇄하고 일부 북한인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물품을 실은 선박들을 차단한 것은 물론 압류한 북한산 석탄이 2,000톤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석탄 거래에 연루된 선박 탄팟 36호는 지난 2019년 5월 등록이 취소됐으며 2018년 베트남 해역에서 발견된 제재 선박 후아푸호는 베트남 해양경비대에 의해 베트남 해역 밖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를 맺은 이후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혈맹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또 북한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3년엔 베트남 경찰의 훈련 프로그램을 북한이 이끌었다는 국제사회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두 나라의 군사적 교류도 활발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은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두터웠던 두 나라의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 역시 두 나라의 관계를 과거형으로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북한과 외교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현재 베트남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데 진전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베트남 당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일부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제재 이행에 미흡한 모습도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베트남에는 정밀 금융 제재 이행과 관련된 법적 틀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신속히 이행하는 데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특히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상호 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억류된 한국인들이 고문과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 등 학대를 받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가 북한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장기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씨 등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이 기구의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23일 한국인 선교사들의 북한 장기 억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부의 자국 내 기독교인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 특히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으로 지목되고 신앙을 이유로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단속의 대상이 됐고 북한에서는 장기 구금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끔찍한 종교자유 침해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역내 동맹들과 협력해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중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며 탈북민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다가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북한 지하교회 공개와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밀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4년 김 선교사에게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 한 개를 운영하던 김국기 선교사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최충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서울 UN인권사무소 OHCHR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의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거부가 고문과 노예화 등 학대를 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UN인권사무소는 북한에 수년 동안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민들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이 정치적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 등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UN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수감시설들에서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식량 부족, 보건과 위생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거듭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법상의 적법 절차 권리, 공정한 재판 보장을 조직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를 비롯한 학대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 수감된 모든 이들은 재판과 구금 중 영사 접견권이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한국인 억류자들의 가족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UN인권사무소는 우리는 계속 북한이 국제인권법상의 공약을 지킬 것과 억류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한국이 협력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생 가운데 탈북민 1호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북한 청진 출신으로 최근 미국 시라큐스 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37살의 김성열 씨가 주인공입니다. 풀브라이트 한미교육지원단은 더 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김 씨는 탈북 후배들과 북한 청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해외 경험을 적극 시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미한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22일 BOA에 탈북민 장학생 김성열 씨가 최근 미국 시라큐스 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의 김보람 담당관은 풀브라이트 탈북민 1호 박사 장학생이란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더 많은 탈북 청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통해 기회를 얻고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7살인 김성열 씨는 지난 2018년 풀브라이트가 최초로 선발한 탈북민 장학생 5명에 선발돼 미국 뉴욕의 사립대학인 시라큐스대 대학원 맥스웰 스쿨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탈북민이 박사학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미국 남부 텍사스 A&M 대학원에서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경철 론스타 대학 교수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며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는 처음입니다. 김성열 씨는 2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논문 작성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풀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 등 학업을 지원한 단체와 응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논문 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큰 짐을 하나 겨우 하나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이제 앞으로 또 진로에 관련해가지고 큰 짐을 또 하나 짊어져야 되는 느낌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청진 출신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뒤 어머니와 장마당에서 밀가루 장사를 하다가 1990년대 말에 중국으로 처음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되는 아픔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19살 때인 2004년에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한국 학생들보다 학업 진도가 너무 뒤처져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준이 그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정규학교는 못 들어가고 이제 검정고시 코스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하늘꿈학교, 대한학교, 거기에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그때 처음 접한 게 영어였고.
김성열 씨는 이런 과정을 속성으로 마친 뒤 한동대와 연세대 통일학 석사를 거쳐 이번에 시라큐스대에서 3년 6개월여 만에 1970년에서 90년대 미북 외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유학 전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등 유학 준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개론을 들으면서 분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었고 분단과 이어서 또 연결되는 키워드가 통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유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비 마련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유학의 꿈을 잠시 접었다가 주한미국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미국 외교관을 만나 여러 조언과 도움을 받은 끝에 풀브라이트 장학회가 2017년 처음으로 뽑은 탈북민 5명에 선발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풀브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국무부 장학금이고 그거에 받고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그 프리빌리지가 뭐 장난 아닌 거죠. 우리 특히 북한에서 온 청년들에게는 이제 어학연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좀 더 다져서 이제 뭐 석사든 박사든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특히 뭐 탈북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니 자유시간 경제니 뭐 디마크시 밸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되는 거죠.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미국 정부의 기금으로 시작된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60여 개 나라 40만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미국에서 다양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우호,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유학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문 가운데 적어도 국가 정상이 39명, 노벨상 수상자 60명이 배출됐다고 장학회는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1년 11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미국에 처음 도착한 뒤 유학이 지속됐으며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같은 비율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까지 7,300여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특히 지난 2017년 탈북민 석박사 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신설한 후 2018년 김성열 씨를 포함해 5명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떠났고 2019년 4명, 2020년 1명, 지난해 3명이 선발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탈북 청년들이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어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며 두려움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었을 때 한번 좀 영어라는 거는 하나의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작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거여서 좀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뭐 어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유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혜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본인의 꿈을 이뤄나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울러 빛의 속도로 변하는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 북한 청년들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과 단절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너머를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좀 이런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드리고 싶고 뭐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서 경험도 해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결단들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 북한은 좀 이제 좀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놔서 사람들은 내려놓고 몇십 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국제사회랑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씨는 누나도 캐나다의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취업해 한국에서 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신다며 앞으로 연구에 매진해 통일과 북한 재건,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더해 이제는 차량도 훈련장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22일 촬영한 사진에는 훈련장 북서쪽의 공터 두 곳에 열을 맞춰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과거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주차 지점당 약 50대씩 모두 10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BOE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이 집결한 모습을 지난 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나타난 병력 대열과 제설 작업 흔적을 토대로 현장에서 꾸준히 이뤄지는 활동에 주목했는데 당시엔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달리 주차 차량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차량까지 발견되면서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위성사진에는 차량과 별도로 대열을 이룬 병력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은 훈련장 중심부 북쪽 지역과 훈련장 내 도로 등의 약 10개 대열 형태로 분포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 광장을 본든 이 훈련장에서 약 1, 2개월 동안 병력을 훈련한 뒤 실제 열병식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특히 훈련장에서 병력이 줄지어 이동하고 연단 앞에 각 대열이 도열하는 모습은 이후 열병식 당일 김일성 광장에서도 목격돼 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 준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는 열병식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6일이었던 김정일 생일에 열병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오는 4월 15일 열병식을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O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권 수립 기념일인 지난해 9월 9일 열병식은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편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2월 24일 현대 세계의 온라인 문화를 바꿔놓은 미국의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생부 압둘 파타 존 잔달리와 생모 조앤 심슨은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만났으나 심슨 가족은 잔달리가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잡스의 생모인 조앤 심슨은 입양 당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잡스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저하다가 스티브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입양을 허락했고 잡스는 오레곤주 명문 리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대학생활 6개월 만에 중퇴하는 등 스티브 잡스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 있는 입양 부모의 집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30살 때인 1985년에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사에서 축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애플에 복귀하면서 스티브 잡스 본인도 애플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스티브 잡스는 2009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한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2004년 췌장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지만 2009년에 췌장암이 간까지 전이돼 간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간 이식 후 회사에 복귀한 잡스는 한동안 장기 기중 운동 활동을 활발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후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플사가 만든 휴대전화, 손전화 아이폰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발표를 한 이래 2016년 손전화 최초로 누적 판매량 1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2006년 2월 24일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일부 군 고위 장교들이 쿠데타 기도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데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닐라에서는 지난 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축출한 지 20주년을 맞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2006년 2월 25일 피플파워 20주년을 맞아 개혁 실패와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아로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어떠한 반정부 집회도 허용하지 않으며 집회 참가자는 모두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내에 탱크와 군 병력이 배치됐지만 필리핀 시민 5천여 명은 그래도 아로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일주일 만에 아로요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회복됐다고 판단된다며 국가 비상사태의 해제를 발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